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결론을 오늘 메시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신경정신과 계통의 정신분석학자가 인간 성숙의 단계를 비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들. 인격적으로 미숙한 시절입니다. 이 아이들은 비밀을 간직할 줄은 모릅니다. 어때요? 이거 비밀인데요 하면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엄마가 이거 이야기하면 야단 맞는다고 했는데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비밀을 간직할 줄 모르지요. 왜? 인격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은 입에 무좀이 나요. 그래서 입이 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의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막 퍼뜨리고 돌아다닌다, 그럼 아직까지 공사를 많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미숙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춘기가 되면은, 좀 나이가 들고 좀 사춘기가 되면은 비밀이 생깁니다. 비밀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저도 저 애가 이제 고3 아닙니까? 산삼보다 더 귀한 고3. 그러니까 뭐 어떻냐, 뭐 잘 지내냐, 공부는 잘 돼 가냐 이러면 예, 뭐 요즘 어때, 예, 그 예 외에는 참 대화하려면 어떨 때 정말 뭔가 이렇게 딱 코드가 맞으면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자기 비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왜요? 자연스럽게 성숙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비밀을 가지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좀 존중해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 예민할 때에 아이폰 내봐 해가지고 뭐 전화번호 다 이렇게 열어보고 일기장 검사하고 컴퓨터에서 뭐 봤는지 다 검사하고 이러면은 아이들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조금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알고도 모르는 척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두 번째 단계죠. 근데 이제 점점 청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비밀이 있긴 있는데 그 비밀을 정말 이렇게 나눌 줄 압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 친밀한 대상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걸 털어놓습니다. 대표적인 관계가 부부관계죠. 근데 부부관계에 이런 친밀함이 없는 경우 참 비극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비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중보기도 제목을 다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도 정말 좀 비밀하고 힘든 기도 제목까지도 나눌 만한 그러한 믿음의 친구, 이런 친구들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다룰 줄 알고 비밀을 소중한 관계 속에 나눌 줄 아는 단계가 가장 성숙한 단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말 들어봤죠? 미스테리. 예? 그게 비밀이라고도 하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비입니다. 신비. 비밀은 이렇게 풀어내면 다 뻔히 알게 되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나 미스테리온, 신비는 비밀을 어느 정도 알지만, 알게 되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영원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닫아둔다, 가두어둔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늘의 회의, 천상의 회의를 하는 것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말입니다. 이 비밀은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감추어져 있고 닫혀져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 영을 열어주셔서 그걸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는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쭉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비유로 말한 것은 뭐냐? 굉장히 신비로운 건데 천국의 비밀을 택한 자들은 그걸 듣고 깨닫는 자들은 택한 자들이고 들어도 모르는 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 두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뭐 돌아가는 것 같지요. 뭐 오바마 대통령, 김정은, 이명박 대통령 이런 뭐 국가의 위정자들이 의사결정 내려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배후에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한 5초만 잠깐 쉬어버리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늘에 별이 떨어져 버리고 태양이 5초만 식어버리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애굽에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잠깐 한 하루 정도 휴가 가신 것 같아요. 개구리 부분에서. 개구리는 물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잠깐 개구리 증가하는 양이라든지 개구리가 어디 사는가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붙들고 계셔야 되는데 잠깐 놓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온 나라가 개구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휴가 가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난 연말에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이제 교회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고 나서 직원들 김에 저는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직원들의 광고에 못 이겨서 제가 영화를 한 프로 봤어요. 직원들하고. 근데 뭘 봤느냐 궁금하지요? 미션 임포시블이라고 아세요? 미션 임파서블 4를 봤습니다. 근데 뭐 내용이 뭐 그래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제가 열등감을 많이 느꼈어요. 왜 나는 탐 크루즈처럼 저렇게 하늘을 날고 막 자동차 뛰어내려 그런 걸 못할까 이런 생각을 봤는데 결국 뭐냐면 그 내용이 소련의 어떤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핵무기 발사 장치를 빼앗아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핵을 발사했어요. 한 방을 발사했는데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007이 이제 그거를 탐 크루즈가 그거를 이제 발사된 거를 터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핵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 근데 이제 떨어지는데 그 뇌관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터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강물에 그냥 그 쇳덩어리가 떨어지는 정도로 처리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핵이 거기에 날아갔는지 터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압니까? 그 미션 임파서블 그 관계되는 몇 사람들만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임기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까요? 뭐 월간 조선, 월간 동화 이런데 뭐가 나올까요? 뭐 이명박 정권의 뭐 비밀, 예? 그 다음에 뭐 미스테리 이래가지고 정권의 막후 이야기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다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그 비밀 중에 비밀로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로 들어가면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제 마귀가 불법적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더 높은 차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 합시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맨날 기적을 베풀고 맨날 막 치료 다 해버리고 뭐 물질을 주세요 하면 돈벼락 떨어뜨려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믿게 만들고 교회가 차고 넘치고 부흥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서 007처럼 미션 임파서블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인 거 아세요? 그런데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이거는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다. 골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좀 웃어주세요. 예. 1장 26절 27절 펴보세요. 펴셨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골로새 1장 26, 27. 자, 준비됐습니까? 예, 골로새서 1장은 골로새서 2장 앞에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자,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골로새서 그대로 펴가시고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비밀 중에 비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비는, 우리가 주님을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아는 것을 넘어서서 자꾸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엄청난 비밀의 광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주님 신비 그 자체이시고 비밀이신 주님을 자꾸 알아가면은, 예?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모험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신비 되시는 주님을 알아가는 일을 딱 중단하면은 거기서 멈춰져 버려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이면 모르지 말고 계속 주님을 탐색해 가세요. 계속 모험을 하세요.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더 깊이 깊이.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작년 성탄절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원더풀, 기묘자라고, 주님이 이야 놀랍다 원더풀, 이런 주님에 대한 놀라움을 새록새록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직하게 말하면 1년에 여러분이, 예? 단 몇 번만이라도 주님의 원더풀 되심을 경험하면 그 영이 막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 똑같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거. 그거는 끝이에요. 못 박혀서 피 흘렸다. 맨날 피 흘렸다. 그래, 피 흘렸다. 그러면 너무너무 익숙하고 판에 박으니까 거기서 진보가 없는 거예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알아갈수록 더 놀라우신 주님, 원더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험하세요, 모험. 자꾸 알아가기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 그 비밀, 그 신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 바울의 일생의 야망, 일생의 인생의 목표가 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거였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신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점점 깊이 알아갔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땅에서 바울만큼 깊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던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이고, 이 예수의 복음을 해석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13권에 걸쳐서 복음을 해석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계시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그 바울은 그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거, 예수님이 오신 거, 그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에게는. 왜? 사명이 있으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비밀 때문에,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은 8장까지는 그야말로 사도들의 행전이었고 베드로 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이후부터 오늘 28장까지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셔서 알겠지만 무슨 행전입니까? 바울의 행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을 간직하고 난 다음에는 비밀이 바울을 이끌고 갔던 거예요. 비밀이. 그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지 몰라도 이 바울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비밀을 따라서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무대는 로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로 한번 교훈을 찾아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은요,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서 숨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숨어서. 뭐냐? 자,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막 굉장한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바울이 이렇게 무대에 사라집니다. 그중에는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의 시간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준비가 되니까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에 나서게 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같은 데에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바울이 지나갈 때 이렇게 손수건만 이렇게 바울의 몸에 지니는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앞치마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에베소 온 도시 하나를 그냥 집어삼켰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착착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 받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돼야 안 믿는 사람도 이야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죄수의 몸으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죄수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간직한 사도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알아차리겠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예? 포승줄 묶여온 바울을 보면은 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인물인 줄은 모를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능력 있고 엄청나게 위대한 통로가 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무기력해집니다. 갑자기 연약해집니다. 갑자기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 무기력하고 무력해져가지고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있고 꼼짝 못하고 이제는 기적도 잘 안 나타나. 아니 기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데 수가 풀어져 짱 하면 할렐루야 하면 짱 풀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옥문이 무너져 하면 딱 무너져야 되는데 전에는 예, 빌립보 감옥에서 천사가 막 예? 다 문도 열어 제끼고 지진도 일으켜주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도 않네요. 하나님 바울을 버렸지요? 버렸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바울은 무기력해졌습니다.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숨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 처음에 인기 대단했잖아요. 5천 명 막 예? 떡으로 먹이고 예? 또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예? 뭐 군대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시간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 무기력해집니다. 무력해집니다. 말 수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영웅적인 모습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눈물 흘리고 땀방울 막 흘리고. 그 모습 속에 메시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간직한 메시아의 비밀이 숨어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구유에 오셨잖아요. 구유에. 예? 그게 말구유? 말구유라고 해서 말만의 구유가 아닙니다. 그냥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에. 짐승 밥통에 오신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 죄인들 아닙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이지.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지. 우리가 다 짐승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 짐승 같은 죄인들에게 먹히기 위하여 말구유, 말구유가 아니라 구유 밥통에, 짐승들의 밥통에 오신 거예요. 거기에 아주 계시적인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숨어 계신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눈을 연 사람들이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 속에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많이 역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대단히 얼짱에 몸짱에 뭐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뛰어나야 우리는 인정하고 와 이렇게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숨겨놓은 거예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외모로 그냥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따라서 담대히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고린도전서 정도에서는 그래도 뭐 밖에서 활동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계속 그 로마에 가택연금돼가지고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아까 누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곧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예,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몸도 아프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지만 공통분모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맡은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뭐 저는 여러분 제 배경을 알지 않아요. 저는 목사 될 만한 그런 집안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제 뭐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또 대학교 때 저와 같이 지냈던 친구들은 제가 목사 되리라고는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생각 못했어요. 오늘 제가 목사가 되었다 이러니까 막 친구들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야야 진석이가 목사 되었다더라 막 난리법석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동창회 한번 나가니까 막 신기하게 막 만져보고 막 이래요. 막 쳐다보고 목사 맞나 이러고요. 제 앞에서 자기들끼리 술도 못 먹어가지고 아 괜찮다고 마셔라 그러고 저는 막 사이다 따로 놓고 더 취해버렸어요. 그냥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저를 신기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네가 어떻게 됐냐고, 뭐 죽을 병 걸렸냐부터 시작해 온갖 거 다 묻는 거예요. 사연이 뭐냐.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나름대로 간증도 하고 그러지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제가 뭡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박신비라고 아세요? 제가 그들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그 비밀 되시는 주님을 내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신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신기하다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에게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라고. 거의 외계인하고 대화하는 수준일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경우 하여튼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세요. 예? 예. 왜냐? 외계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냥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예? 화성인이네? 나는 지구인으로 이래 됩니다. 영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비밀이 있거든요. 나는 비밀인데 이 사람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친밀한 관계를 비밀이 나누어주는 관계도 이 비밀이 안 나눠주는데 여러분이 아주 피상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해 갈 것 같으면은 불신 결혼해가지고 전도 안 답시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눈물 깨나 뽑을걸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20년, 30년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겨우 교회로 모시고 오잖아요. 그 영적인 수준 차가 또 너무 나. 좋은 말 할 때 믿음 안에서. 물론 또 안 믿으면은 단호한 믿음으로 교회 데리고 와서 세례받게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결혼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세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인 거예요. 신비. 세 번째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에 25절부터 보세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해도 대개는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그런데 이방인들은 전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11장 25절 2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자, 바울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되어 있던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간다, 이랬던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고 싶은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전략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로마서 11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막 복음이 막 이방인들에게 막 추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래 막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까? 예. 그럼 우방신천지가 하는 말이고. 하여튼 충만한 수가, 셀 수 없는 허다한 숫자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있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나면,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 본격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버린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을 홀대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친구들 해가지고 홀대한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지금은 교만하게 굴고 나름대로의 선민사성으로 묶여있을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 전면적으로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가 오실 때입니까? 주님이 다 지금 재림하실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재림, 종말적 심판을 내다볼 때는 이스라엘을 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스라엘이 자꾸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입니다. 뭐 불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예수님 왔을 때 그냥 이스라엘 가서 탁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딱 끝내고 그때 짜장 하고 오시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 이방인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비밀 속에 하나님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비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서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선교적인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 육의 눈으로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선교 막 나가고 이러는 분들 보시면 어때요? 선교사로 막 나가고 전도 유망한 분이 막, 예, 그러고 좀 미련해 보이고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았다 그러면 그들 속에 있는 비밀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선교사다 목사는 아니라 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007 제임스 본드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우리 속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비밀을 이제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숨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면 자꾸만 뭐 쓸데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지 말라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바라보지 말고 숨어 돌아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보려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 비밀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하면 안 돼요. 더 깊이 알수록, 더 넓게 알수록, 더 많이 알수록 더 안전하게, 더 확신 있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중단하지 마세요. 더 깊숙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계속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